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수로분위기 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내러티브가 주로 모여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덟 번째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 뒤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칠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 번째 내러티브, 전반부 마지막 내러티브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박대를 당하셨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래서 첫 번째 제자 파송이 나오고 그와 관련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이 에바다 하는 이 사건, 이 기적이 나오고 그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읽은 이 7장 31절이 37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 사건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있죠. 이건 뭐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잘 염두에 두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칠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 혹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칠병이어 내용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었던 그런 관점으로 또 사건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31절부터 보시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해요.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래서 지역들이 쭉 나왔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그래서 두로에서는 수로분위기 여자가 있었죠. 또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 여기에는 이제 거라사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과기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요. 갈릴리 호수, 여기는 또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주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또 소외된 그런 지역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곳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들이 나오는 걸 보면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었는데, 주님께서 여지껏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지명들이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지껏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선 이런 은혜를, 거기에선 이런 은혜를, 그 다음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추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명들이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를 갖고 있던 당사자가 나온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이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다. 어찌 보면 뭐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건데, 말을 더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들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할 수도 있고 조금 듣기도 하고, 여하튼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거리가 있을 때 여하튼 주님을 향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행동을 했다, 또 믿음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33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셔도 돼요. 손가락을 양귀에다 이렇게 넣고 귀가 안 들리니까요. 또 침을 뱉어. 침을 어디다가 뱉었을까요?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 땅바닥에다 침을 꽤 뱉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 면전에다 대고 침을 뱉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으니까 어떻게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이 침이 일반적인 침인지 가래침인지는 모릅니다. 여튼 침을 뱉으셨고 그 다음에 혓바닥에다 손을 대셨어요. 혓바닥에다가 어쩌면 예수님이 손바닥에다 침을 뱉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혀에다가 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뭐 보면 침 뱉는 행동이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이 잘 못 듣고 말이 어눌하니까 잘 못 듣는 부분에다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가 혓바닥에다가 손을 댔다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은 손을 씻었을까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흙장난하시고 나서 만지신 건 아닐까. 여튼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시면 하늘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이렇게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다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초등학생도 유치원 다니는 학생도 또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모두가 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부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이게 비정상입니다. 저도 항상 이게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참 가끔 귀 먹은 사람한테는 귀구멍에다 손을 넣어줘야 되나? 말이 어눌하면 혓바닥을 만져봐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해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해요. 여하튼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물론 결과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예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손가락에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손가락으로 귀를 만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여지껏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방법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과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령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말씀으로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 선포하신 그 자체로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베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깔끔하게 처리하시려면 여지껏과 다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이 사람 보고 귀가 잘 들려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 더듬지 말고 말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고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우리들도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했지만 이게 다 정답인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요즘 간단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신 결과는 똑같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그 방법들은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한테도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오병이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첫 번째 제사 파송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엔 예수님이 항상 본인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 때는 첫 번째 제자 파송 때는 아주 독특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제자들이 뭔가를 해야만 나타났게끔 제자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이는 수로 분위기 여자도 자기가 찾아왔죠. 여자가 뭔가를 했죠. 했지만 구원 자체와 관련된 거를 예수님께서 네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제자 파송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제자들이 무언가를 해야만 나타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를 해야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조금 더 이상한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실로암 연못가에 사람을 보내실 때예요. 그때는 안 못 보는 소경을 어떻게 하셨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네가 가서 씻고 와라. 그럼 그 다음에 네가 고침받을 거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왜 그런 과정을 그 사람이 하게끔 하시냐고요. 그냥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 딱 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구원 베푸실 때에 구원의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과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주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이 직접, 어떤 경우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님이 말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지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했던 걸 보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주님 말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한피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번잡한 과정들이 많은지 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지 어떤 때는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기도 하죠. 왜 주님 나는 차별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차별해서 뭐 어떠라고 어쩌라고. 그래도 은혜를 받잖아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면 즉각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일로 와봐라. 그리고서는 귀에다가 손 넣었다가 손 막 혓바닥 댔다가 침을 뱉었다가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간이 딴 사람에 비해서 좀 걸리죠. 이거는 은혜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10년 정도 돼서 안식년을 가게 되었어요. 안식년을 할 때에 저희 성도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마음이 힘이 막 어렵거나 좌절스럽거나 이건 아니었는데 선배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도 다 100명 200명 다 교회가 부흥하던데 나는 10년씩이나 사역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내 스스로 붙인 꼬리표처럼 왜 나는 맨날 30명 목사냐. 5명 나가면 조금 있다가 5명 들어오고 3명 나가면 조금 있다 3명 들어오고 꼭 30명을 안 넘게만 채워주신다. 30명 목사예요. 30명 목사.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이 좋은 일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조금 후원하는 저희 종교학과 선배이신데 서울대에서 박사도 하시고 총신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랬더니 조은일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척 스미스 목사라 하느냐. 그래서 잘 뭐 얘기만 이름만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냥만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갈무리 셰플에 대한 조그마한 책을 자기가 최근에 봤는데 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으셨느냐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잘 부흥도 안 하고 그래서 17년 동안 수잡을 가졌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수입을 해서 생계를 한 거예요. 17년 동안. 여러분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섬겼던 갈보리 책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지부가 한 개척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이 한 500여 군데가 있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목사님도 17년 동안이나 부흥도 안 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투잡을 가졌단 말입니까?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았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10년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7년 더 고생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 위로도 아니고 말이지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결국엔 크게 사용하신데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끼니가 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거치게 하시다가 은혜를 받게 하시기도 하고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규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1번의 방법 어떤 사람에게는 2번의 방법,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디게. 그건 주님께서 정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나 왜 나는 이렇게 참 이렇게 모양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불만하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고 꼴불견인 저런 과정들을 거칠까?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거치게 하시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건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릴 때까지 주님을 잘 붙들고 신뢰하는 주님께 소망 두는 우리들로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갖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과정, 시간 과정들을 거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러하실 때도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붙들고 주님께 소망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임을 늘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